지금까지 한 10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이제 1장부터 쭉 이제 나가면서 살펴봤습니다. 잠언은 인생의 지혜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지혜와 그 다음에 명철, 이 두 단어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지혜는 기술과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기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잠언이고, 또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고 분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사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잠언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나게 될 다섯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사악한 사람,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 단순한 사람, 비웃는 사람, 이렇게 다섯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번 지혜에 대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잠언을 읽을 때 그 잠언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달성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15장, 16장, 1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금방 보셔서 알겠지만 한절 한절이 다 잠언의 말씀인데, 앞줄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구절이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다, 저 얘기 나오다, A, B, C,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잠언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얼시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지혜로운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잘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요약을. 그래서 지난 두 주 동안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그 아홉 가지 특성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사귀는 것을 피해야 되겠다, 이거 사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특성, 이런 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의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 영어로는 아주 간단해요. Fool 그렇게 써 있어요. Fool, F-O-O-L. 아마 중학교 가면 다 배우는 그런 그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보란 얘기예요. 바보 천치, 영어로 Fool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이 된 이 단어, 이 단어가 뭘 뜻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도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특별히 아이들은 이런 특성을 닮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그런 그 특성을 갖지 않도록 채찍질을 해서라도,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잠언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봤어요. Foo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F-O-O-L. 단수로는 성경 전체에 66회가 나오고, Fools 이렇게 돼서 복수로는 42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총 108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 영어로 우리가 이제 Foolishness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52번이 나와요. 그래서 총 160번 정도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의 그 어리석음, 이런 이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 foolishness라고 하는 그런 단어 말고도 이 fool에서 나오는 명사 단어가 foll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F-O-L-L-Y. F-O-L이랑 비슷하잖아요. 이 folly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잠언에는 어리석은 짓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folly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자, fool이나 folly 아니면 foolishness, 이런 그 단어는 라틴어 이제 폴리스에서 나오는데 그 라틴어 폴리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영어로 이제 벨로우즈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여러분 아코디언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공기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람통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허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숨을 들여 마셨다가 내뱉었다가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럼 바람이 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거를 벨로우스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제가 혀를 이렇게 해서 바람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늘어나죠. 그런 다음에 쑥 내보내면 다시 줄어들잖아요. 이걸 바람통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체는 없고 바람만 가득 있는 그런 사람을 영어로 full 그렇게 이야기하고 라틴어로는 folis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거인처럼 보이는데 바람이 빠져나가면 우리 아프리카에 가면 조그만 그 피그미 이런 그 부족이 있다 그래서 키가 작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인처럼 보이는데 바람이 빠져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피그미 같이 왜소해지는 이런 사람을 표현할 때 풀이라고 이제 표현했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잠언에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세 종류의 어근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집이 세고 우둔한 자.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갖고 이성이 없는 그런 사람. 이성이 없다 그래도 뭐 사람이니까 조금 생각하겠지만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또 특별히 도덕적으로 이제 타락을 해서 정말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했고 마지막으로는 짐승같이 우둔한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히브리어 이 어근이 있는데 이런 모든 걸 이제 영어로 가지고 오면서는 fool, 어리석다 이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 1장부터 이제 31장을 읽으면 어리석다, 어리석음, 어리석은 짓 이런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고 각각의 이제 잠언이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잠언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쭉 보면서 어리석음, 어리석은 짓,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그렇죠?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쭉 뽑아갖고 이런 사람들의 그 특성이 무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징이 많아요. 특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8가지 정도로 이걸 좀 요약을 해서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8가지 특성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한 8가지 정도의 특성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혹시 내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인생인가 뭐 등 여러 가지를 그냥 제가 위얼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러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음, 어리석은 짓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요약을 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전혀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명백하게.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걸 이 안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걸 이제 기록을 해 주셨는데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도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1장 7절 가서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저 사람 바보야 그러면 많은 경우는 IQ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보통 바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보는 그게 아니에요. IQ가 낮은 것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 진화론자들. 뭐 하버드 대학이니 MIT니 케임브리지니 엄청나게 좋은 그런 그 대학에 가서 그 어려운 뭐 천체 물리학이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결국 맨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러고 돌덩어리를 그저 100만 년, 200만 년, 뭐 200억 년 이렇게 두면은 그런 그 돌덩어리가 사람이 된다 그러고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IQ는 엄청나게 높은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 천지 만물 자연 세상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진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에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시편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이 두 번이나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잠언 15장 5절 가서 보면은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이런 사람을 교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듭니다. 그리고 29장 9절에 가서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가 다투면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안식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면 결국 지혜로운 사람에게 어려움이 자꾸 가중이 된다는 거예요. 논쟁을 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꽉꽉 다 모든 걸 다 막아놓고 자기 주장만 펴기 때문에. 왜 그러냐? 15장 2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기쁨이 되나 명철한 자는 올바르게 걷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자, 이 자가 어리석은 자다나 이런 사람은 어리석음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렇죠? 그런 말 하고 세상에 그런 거 뭐 도킨스라든지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기독교를 조롱을 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걸 자기의 가장 큰 생애의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그런 걸 가장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래서 14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인은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죄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면 경고를 주는 사람이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17장 2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7장 24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딴청을 피운다는 거예요. 땅 끝에. 지금 여기 눈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을 저 땅끝에 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되니까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딴청을 피우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땅끝에 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요 앞에 있는데 환상의 세계 아니면 저 하늘의 어느 세계에 가서 정신을 이제 팔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 딴청을 피우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어려운 세상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그런 역할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를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사람 가운데는 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안에 들어있는 아주 명백한 그런 진리, 또 자연계에서 보여지는 그런 명백한 그런 진리,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그런 명백한 진리, 이런 걸 다 조롱하고 비웃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말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말을 자제하지 못한다. 15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쏟아낸다 그랬어요. 영어 단어 pour라고 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 소나기가 막 쏟아진 거 할 때 이때 pour 이렇게 돼. 그거 pouring out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말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해서 말을 쏟아내는 이런 사람.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1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 교만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말이.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아니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기도 전에 말을 쏟아낸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우리 18장 1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29장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을 쏟아놓는 사람, 이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많은 것들을 입에서 이제 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말을 많이 내다 보니까 그 내놓은 그 말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8절 가서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이지만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진다. 말을 많이 내놓으면은 그럼 하나도 그 말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말을 일단은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특히 목사는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느 모임이고 뭐 어디 가면.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목사가 초대를 받고 그러면 목사가 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말을. 예, 그러면 이게 좋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걸 실천하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그게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우리 남자들보다 우리 자매님들이 더 말을 좀 이렇게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말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이라고 부른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10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문적으로 하는 게 뭐냐, 거짓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을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듣고 그 사람 주변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 주변에 15장 7절, 17장 7절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 남을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 사람 주변에 가기를 꺼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그 듣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장 6절에서 7절에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입은 매를 부르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멸망시키는 것이며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이니라. 올무는 여러분 무언가 짐승 같은 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그 도구가 이제 올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특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본인 자신의 혼이 그 덫에 걸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말을 쏟아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분노,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다시 표현하면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경우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가서 보니까 12장 16절에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지지만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덮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한다면, 진노가 분노하고 진노하는 것이 실시각각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런 사람, 그걸 우리가 성질이 고약하다 그러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9장 11절도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29장 11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돼 있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까지 지키느니라. 여기서 자기의 깊이 들어있는 그런 그 모든 거를 쉽게 다 알려놓고 그리고 문제가 이제 생기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분노하고 진노하는 그런 일이 자주 이제 생기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어리석은 자가 진노하거나 분노하지 못하도록 잘 그 사람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리석은 사람이 진노하거나 분노하면 그것을 견디기가 대단히 어렵다. 27장 3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7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그것들 둘보다 무거우니라. 참 이게 여러분 잠언이라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가 진노하는 거는 그것들 둘보다 더 무겁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 하여튼 어리석은 자가 있어갖고 분노하거나 진노하면은 그냥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과 의견이 다르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26장 4절 가서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될까 염려하노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 유일한 방법이, 어렸을 때는 회초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문제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제일 큰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갖고 어리석게 되면 참 이걸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갖고 여전히 어리석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참으로 이걸 고치기가 어렵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굉장히 크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26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고, 28장 26절에도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예레미야 17장 9절 가서 보면 극도로 사악한 게 마음이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속중심을 보신 하나님만 우리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지, 내 동기와 의도가 내 마음속에 이거라 해도 실제로 그게 내가 하는 것 같다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부패가 돼 있고 어려운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 자기 확신, 그 다음에 교만 이런 것이 넘치다 보면은 남이 와서 이렇게 아첨하는 거, 그 남이 와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또 과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말, 그렇죠? 이런 거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가서 보면 뱀이 이브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이걸 먹으면 신들같이 된다, 눈이 열리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 이거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장된 말, 아첨하는 말, 뭐 기분 좋게 만든 말, 이런 말 들으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뉴에이지 철학이에요. 뉴에이지 철학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열반의 세계, 무아지경, 정말 그런 그 환상과 같은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지성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머리 다 깎고, 그러고는 이 인도 철학, 뉴에이지 뭘 배운다 그러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항상 참견하고 논쟁을 일으킨다. 우리 20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절 가서 보면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존귀가 되지만 모든 어리석은 자는 참견하려 하느니라. 참견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크고 교만하고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하여튼 모이면 모인 거기 가면 다 참견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이런 사람 안에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가서 보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막고 피하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쓸데없는 그런 질문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정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이니까, 어리니까. 근데 이제 영적으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이런 분이 자꾸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무언가를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은 거다. 이런 거 좀 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늘 문제를 일으키고 특별히 부모에게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걸 보면서 오늘 좀 많은 걸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10장 1절 가서 보니까 아 솔로몬이 왜 이런 걸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을까?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이거 말고도 많이 나와요. 15장 20절, 17장 21절, 25절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주문하냐? 27장 11절 가서 보니까 내 아들아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러면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좀 돼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아들이 되라, 딸이 되라, 이렇게 아버지가 그거를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근심과 고통을 가져오고 심지어 슬픔을 가져오는 이런 그 아들, 딸이 되는 거, 이런 사람이 되는 거를 성경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잠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이제 구약성경에 가서 보면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가서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슬프게 한 그런 사례가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이 안에 이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가인이라는 아들이 나오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이게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나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창세기 이제 28장에 가서 보면 야곱에게, 이 야곱과 에서, 이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라고 한 그런 그 아들이 있는데, 에서가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또 창세기 37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좀 더 사랑한다 그래서 그 형 10명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이 죽였다 그러고 자기들 다 팔아놓고는,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엉엉 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정말 그 야곱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아 진짜 이렇게 부모를 속썩이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서 읽어보면 내 흰머리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런 그 표현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사기 13장에서 16장 가서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경건함을 보시고 그리고 삼손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하는 일이 가서 음녀하고 창녀하고 이런 데 가서 그냥 같이 놀고 먹고 자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러다 결국 맨 끝에 잡혀갖고 눈이, 두 눈이 다 빠지고 이렇게 해갖고 맷돌을 돌리는 이런 신세가 이제 되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속을 엄청나게 속입니다. 가장 큰 아들,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들, 그렇죠?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을 이렇게 짝사랑하다가 결국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말, 자기에게 동생이 이렇게 겁탈을 당하고 이렇게 한 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고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때가 되니까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뭐 정말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사람, 성경에 열왕기상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정말 아버지가 한 번도 그를 꾸짖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도니아를. 정말 생기기도 잘 생기고 정말 그런 아들인데 맨 끝에 가서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왕이 되려고 시도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결국은 자기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고 결국 아버지가 같이 지내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처녀, 그 처녀를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하다가 결국 솔로몬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장 22절 가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어리석은 자를 절구에 놓고 밀과 함께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절구가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해서 막 찢잖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언가 좋은 걸 취하고 하는데 그렇게 넣고 빻고 찍고 뭘 다 해도 어리석음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돼갖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 진짜 힘든 겁니다.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 멋있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절구에 놓고 밀과 함께 공의로 계속 빡 각박해서 막 해갖고 찌울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 대왕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교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다. 그냥 아이는 태어나면은 그냥 어리석음이라는 게 그냥 줄로 매여서 그냥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우리 여기 지금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 막내 아이도 그렇고 해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여주고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가서 보니까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요.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왜 나중에 어리석음이 끝까지 가게 되면 가서 보니까 절구해놓고 공의로 찌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되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60, 70이 돼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아이들이 속썩이는 거예요. 진짜 그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 받게 되니까 나이가 점점 들죠. 몸은 점점 약해지죠. 그렇죠? 가진 돈 없잖아요. 뭐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아이들이 속을 썩이면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거의. 예,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아이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고등교육 시켜야 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이렇게 만드는 그런 책무, 이게 부모의 책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은 회초리로 해서 이렇게 어리석음을 잡으면 잡을 수 있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어른이 문제인 거예요. 어른은 어떻게 할아버지 이렇게 뭐 된 이런 걸 어떻게 회초리를 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빈곤의 악순환처럼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힘든 거다. 그래서 솔로몬이 절구에다 넣고 공의로 다 쪄도 그래도 어리석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리얼하게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괴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여섯 번째 특징은 재물이나 기회를 허비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20절 가서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갖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저 자동차는 값이 얼마다, 뭐는 얼마다, 뭐는 얼마다 이런 값은 아는데 값어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생의 값어치, 그렇죠, 시간의 값어치, 하나님 아는 것의 그런 값어치, 성경을 읽고 순종하며 사는 것에 이런 값어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재물을 헛된 데 쓰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다 가지고 떠나서는 곧바로 탕진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식들 또 후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남겨놓고, 그렇죠? 이러고서 이제 죽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재물, 그 다음에 기회를 다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특징은 뭐냐? 자기의 책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런다. 가서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26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아니하니 그것은 마치 여름의 눈 같고 수확 때의 비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어떤 사람 참 저 사람 참 명예로운 사람이야. 그렇죠? 예,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명예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 책무를 잘 감당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 적재적소에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 저 사람 명예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명예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 책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명예를 얻지 못하잖아요. 직장에서 승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을 해야 그래야 존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명예를 얻으면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 여름에 눈. 여름에 여러분 눈이 오면 그냥 금방 녹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수확할 때 비. 여러분 수확하려고 그러면 말려야 되는데 거기에 비가 와버리면 다 농사가 망치자 농사를. 그렇죠? 이런 일이 어리석은 자가 명예를 얻는 거하고 똑같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26장 3절에서 12절에는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그런 일을 자세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가서 보니까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매를 맞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될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면 어리석은 자처럼 된다고 지금 솔로몬의 이 잠언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 가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는 자는 발을 베어나고 손해를 마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무슨 사명을 주잖아요. 그 사명을 주는 것 자체가 손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책임 있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가서 뭐 7절에 저는 자의 다리들이 같지 아니한 것처럼 소아마비 이렇게 되면 다리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입의 비유도 그렇다. 말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러면 어리석은 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가서 보니까 가시나무가 술주정뱅이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 손으로 들어가면 술주정뱅이가 정신이 없으니까 가시나무를 막 흔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서 많은 사람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람을 해치는 그런 말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11절 가서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실수한 다음에 배워갖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5살 때 실수하고 그대로, 10살에 그대로 실수하고, 15살에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똑같이 그 실수, 거기서 배우지 못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돼지를 깨끗이 이렇게 씻겨 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가서 진창에 가서 뒹군다는 거예요. 진창에 가서 뒹군다.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쫓아가는 이와 같은 거 어리석은 자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표현하면서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책임. 이렇게 되니까 명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여덟 번째 특징은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망쳐놓고는 주님을 바라보고 안다라고 주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19장 3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다라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실수는 본인이 다 해놓고 주여 주여 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어리석어 갖고 일을 다 벌려놓고는 그러고는 주여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도원에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기 5장에서 15장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라를 자기가 다 망쳐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이 신하들이 와서 뭐라 그래? 뭐라고 얘기해? 이 이집트가 망한 걸 여전히 왕이 알지 못합니까? 그 정도로 다 망쳐놓고도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는 주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다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군대들 다 보내갖고 그래서 어떻게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아니면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징계나 형벌을 주세요. 근데 성경이 얘기할 때 징계는 지혜로운 사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걸 징계라고 얘기해요. 그런 징계를 이 지혜로운 사람, 그다음 믿는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징계를 받은 이후에 성장하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와요. 이때는 징계가 아니라 형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일 이후에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악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지혜로운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세상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는 징계로 작용을 하고 하나는 형벌로 작용을 한다. 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만 먹고 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고 사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음이 주식이 어리석음이라는 맨날 먹는 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스스로 일을 다 망쳐놓고 주님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파멸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자의 땅이 많은 소출을 냈어요. 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고를 더 줘야 되겠다 그러고 창고를 늘리고 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1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 어리석은 자야. 거기다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에게만 부요하게 하나님의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거 앞으로 영원히 사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에만 모든 걸 집중하고 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런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제자들에게 이제 한꺼번에 있을 때 이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는가. 시대와 경륜과, 그렇죠? 구약과 신약과 이런 모든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평생토록 종교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선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이해력을 넓혀주셨다 그랬어요. 이해력을 넓혀주셨다. 그게 넓혀주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거든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인들이 우린 똑똑하다 그러고 지혜롭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바보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바보. 그렇죠? 이게 어려운 그런 말인데 그래서 지금 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술, 그렇죠? 또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 이런 걸 가지고 저와 어른이 돼서도 이 일들을 다 하면서 자기 책무를 감당하면서 존귀와 명예를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구분해서 읽을 줄 알고 가르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절대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바보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바울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조가 되면서 많이 나와요. 신약과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느 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리석은 자의 여덟 가지 이제 특성을 잠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혜로운 자의 아홉 가지 특성, 그 다음에 사악한 자의 일곱 가지 특성, 오늘은 어리석은 자의 이제 여덟 가지 특성, 이런 게 이제 공부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자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비웃으면 그러면 이게 또 인생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잠언에는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 그 특성이 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이제 나가서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또 나는 혹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고치고 노력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보기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얼스 목사님이 이런 그 글을 요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언을 이렇게 한번 좀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목사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한 게 뭔가 또 성경 말씀도 제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노트하고 이제 가서 올라오면은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심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